고린도서 5장 16절에서 17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후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다른 이들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예수님까지도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변화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도 예전에는 우리 자신이나 모든 사람 그리스도까지도 다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이나 그리스도까지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뤄주시고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뭐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시작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이 생겨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만 알려고 하여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까지도 육체대로 알려 하는 것에 그 문제의 시작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이미 12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외모로 자랑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못 전했어요. 육체대로 전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외모를 자랑하는 삶으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육체대로 아는 것, 외모를 자랑하는 것 다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 어디가 중심이에요? 이 세상이 중심이고요. 이 세상이 주장하던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육체 자랑으로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다르고요, 지역이 다르고, 문제의 내용들에 있어서 뭐 조금씩 다 다양해지고 다를지는 몰라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나 성도들, 그리고 지금의 교회나 성도들의 문제는 다 같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육체대로 알려고 하는 것, 아니 그 전에 그리스도까지도 육체대로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부터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육체대로가 아닌 올바로 복음 안에서 알아야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자신도 올바로 아는 것. 그때에 더 이상 어느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복음으로 권면하세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 자신을 발견하게 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앞구절에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그 다음 구절도 다 그 내용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고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자체가 해결돼야 다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따라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육체대로 아는 곳이에요. 육체대로 바라보고 육체대를 따라 살고 육체대로 판단하는 곳. 이 세상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사실 예전에는 다 여기에 젖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을 떠나 복음을 떠나 온통 이 세상 기준이 주장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현실, flesh, 즉 썩고 사라지고 없어질 현실, 외모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아니 얼마나 배웠는가, 학력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가,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주장하는 가치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외적인 요소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는 삶이 바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육체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도 좀 자신을 좀 나은 자들로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외면적인 것,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거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내적인 것, 도덕적인 성품이라든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이런 내적인 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나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외적인 거든 내면적인 거든 다 육체대로 아는 거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도 그 안에는 전혀 있지 않다는 거죠. 다 이 세상이에요. 어쨌든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내면적인 걸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나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안에서 성도는 자신의 참 현실을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온통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이 육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어로 하면 flesh, 육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많이 나오고요. 그와 반대되는 삶도 사도 바울이 비교해서 알려주시죠. The Spirit,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 육체에 속한 자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여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만 속하여 사망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 죄인들이 이러한 자들이고요. 우리도 전에는 여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영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육신에 속했던 옛사람에서 죽고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아서 다 여기에, 즉 영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타락한 이 악한 세대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옛사람의 삶. 그렇다면 이제 내가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 속한 복된 현실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육체대로 알지 아니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다. 육체대로 알던 때가 지나갔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때가 시작되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 한 구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살아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것에서가 아니라 새것에서 우리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옛것을 지나가게 해야 되고 새것이 와야 되게 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옛것에서 너희 자신을 찾지 말고 새것에서 너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떠나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육체대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온통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자랑하고 싶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을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육체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처럼 여전히 육체를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분명한 문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다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뭐하고 뭐를 연결하고 계세요? 자신이 이제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게 된 것을 뭐하고 연결하시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된 것과 서로 연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된 후부터 자기 자신도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부터 육체대로 알고 있었던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육체대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거짓 믿음과 불신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게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미혹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에서 돌이키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권면하시며 올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가르치고 세상적인 구원자로 가르치는 모습 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생겨나고요. 그 안에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요,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니까 자기 자신만 아니라 그 누구도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변화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였고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도 구약의 모세 때와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줄 이 땅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보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땅에 그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며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세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었고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것도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자는 절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그 자를 쫓았던 그 예수라는 자를 쫓았던 제자들을 보아도 하나같이 무식하고 비천한 어부들, 세리들,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도 창녀들, 사회에서 비천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선생이 잡혀 죽을 때에 다 흩어져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 자기 선생이 부활했다고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들까지도 다 핍박해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설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위해서 서로 싸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됨을 말씀하시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기도 했다는 거죠. 왜?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다 나중에 변화돼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란 어느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계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 역사 속에서 성취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깨닫고 난 후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게 되었고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건이 뭐였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육체대로 알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고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올바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살아가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올바로 알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앞구절인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를 육체대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거길로 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셨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함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여 천국에 속하게 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알게 되므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형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의롭다함을 입으며 영생을 누리고 천국 기업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육체대로가 아니라 육체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의 성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 속에서도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첫 창조에 속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옛 시대, 즉 육체의 시대에 끝이 임하였고요. 새 창조에 속한 천국 구원의 새로운 시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 구약에서도 이것을 미리 가르쳐 증거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두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셔서 새 것이 임할 때인데, 그때에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옛전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 것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새것이 임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새것의 현실이 성취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하는 현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육체로 대표되던 옛시대의 끝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속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성령님으로 대표되는 새시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왔다는 것, 육체대로 알던 삶이 지나가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삶이 임한 것,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해 죽으시고 천국에 대해 다시 사실 때 그런 새 시대가 임했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온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천국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따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것을 삶을 기억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새 일을 증거하며 새 삶을 살아가라고 하세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대로 아는 삶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습대로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되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참 현실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온전히 하나님이 의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 자신을 알고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이제 육체대로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요. 육체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들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결코 화가 나 계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여 판단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미워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로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내 형제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만한 자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보면은요, 우리 자신도 육체대로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육체대로 보면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육체대로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온통 세상 기준이 주장하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교회 안에 절대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들임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아야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성도들에게 내 기쁨을 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자임을 알아야 내 형제 자매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한 장성의 분량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영화에 이른 자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유한 어린 아기와 같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를 부모들이 사랑하며 오래 참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양육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오래 참음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육체적인 삶이 보인다고 해도 육체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 주장하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돌아보고 세워주고 함께 섬기며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육체대로 바라보며 사셨다면 그 삶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올바로 아는 것으로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들이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가장 복되고 귀한 자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육체대로 바라보는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영화될 때에는 이전 것, 즉 이 땅에 속하여 육체대로 알았던 옛 모습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않게 된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의 현실에서 죽었고 천국에 속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기준이 우리를 주장하던 삶에서 떠나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육체대로 알던 삶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